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바드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먼저 설교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한 주간 동안 세파에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또 많이 걱정 가운데 오셨는지를 담임으로서 조금씩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위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중심이에요. 생각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다고 느껴져요. 여러분 직장 속에서 또 수많은 사회 속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어울려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 담임으로서 느껴지더라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정치만 보면 한숨이 나오고 세계 정세도 지금 전쟁 때문에 모든 그 유가부터 시작해서 물가 지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살기가 참 어렵게 된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마음이 들어지면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했을 때 제가 고난 주간에도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그 신앙의 꽃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를 계속 묵상을 했고 고난 주간에 선포를 드렸고 부활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죠. 얼마 동안 머물다가 계셨다 그랬죠? 40일입니다. 40일. 사도행전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들을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계속 심어주기 위하여 이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오늘 한 장면을 여러분과 만나려고 합니다. 자, 우리 36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흔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이 말을 할 때라고 하는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열한 제자가 모여있는 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여기 보면은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요.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인사했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런 인사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의 제자들에게 꼭 주고 또 그들의 중심에 꽉 뿌리 박힐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단어가 바로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없이는 주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라는 단어를 오늘 좀 정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했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대인의 인사법 중에 대다수 사람들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것이 헬라어에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와 샬롬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의 깊은 뿌리를 들어가면 딱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질서, 조화. 샬롬이라는 것은 질서죠.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여 위와 아래의 이 위계질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질서죠. 바로 이때 샬롬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혼돈이 오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갈등이 비일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시작되고 회복될 때 비로소 이것을 샬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질 때, 그렇지 않을 때 샬롬이 깨지는 거죠. 사실 바이러스로 우리가 고생을 하고 저도 좀 한 달 동안 고생을 해보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바이러스가 온 것도 뭐죠? 결과적으로 인간의 탐욕의 결과인 것이죠. 지구가 지금 펄펄 끓고 있습니다. 온난화의 원인이 뭐죠? 인간의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을 입사하는 세상이 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이 깨지는 겁니다. 외적으로 샬롬이 깨지기도 하지만은 내면에 이 샬롬이 깨질 때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보게 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 안에 평강이 없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외적인 평강은 내적을 다스릴 때 생기는데 오늘 여기 37절 말씀 보면 이들이 왜 평강이 사라졌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했다 했습니까? 영으로 생각했어요. 이 영으로 생각했다는 말은 귀신 정도로 안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귀신이 나타났다 이런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이제 환영도 보이는 거 이렇게 발생이 되죠. 엔돌의 신조판 여인이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 속에서 환영처럼 막 보이는 장면처럼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놀라고 무서워한 거죠. 예수님의 존재를 잘 모르니까 샬롬이 깨진 것이죠. 속에 평강이 깨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상태를 진단한 것이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하고 그들 안에 있는 두 가지를 본 것이죠. 두려움과 의심을 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잠깐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 체험적인 신앙이 다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위험합니다. 분명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살아났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엠마오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평강이 회복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적이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신앙의 온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제자들이 문을 겹겹이 닫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한 겹, 두 겹, 세 겹 꽉 걸어 잠그고서 자기네들끼리 지금 이 동굴 속에 숨어버린 상태입니다. 평강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상태가 위험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과 대화하기 싫고 갈등 있고 자꾸 자기만의 시간, 개인적인 시간, 개인만의 공간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해요. 평강이 사라집니다. 혹은 교회 안에서도 소수의 사람들과 모여서 집단화를 이루는 것도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좋으면 좋은데 이게 사람인지라 끼리끼리 자꾸 모이다 보면은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고 너는 나쁘다 이렇게 되고 자꾸 그늘적인 거 보게 되고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들을 말해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거기가 그늘진 고독이 돼요. 성도로 우리가 이제 그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의 어떠한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습관화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함께 모여서 그들이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시작할 때 비로소 교회가 생명력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역의 모임이 참 중요한 거고요. 구역장을 중심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자기 구역을 뛰어넘어서 옆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교회 나오면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하는 교제가 너무 중요한 거고. 제가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거, 아멘이 나올 때까지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모이기를 힘쓰셔가지고 여러분의 구역도 다시 소그룹 또 소모임 그리고 서로 대화를 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으로 의심으로 움츠러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두 가지를 그들에게 꼭 말씀을 하시고 평강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자, 첫 번째 보실까요? 39절 이하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어요. 사실인 거죠.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뻐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상태.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인데? 뭐 약간 의심 있는 상태. 놀랍게 여기실 때에 이르시되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계속해서 부활의 사실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영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걸 증명하시는 겁니다. 42절을 보니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더라. 이게 지금 부활의 몸으로 변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앞으로 부활체로 변할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음식을 드시기도 하시고 만지시기도 하시는, 이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원상태 회복이 부활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한 게 있어요. 44절 말씀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루어져야 할 텐데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 서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서 있는 것을 받으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45절 보시게 되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뭐하게 하셨다 했습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거나 주님을 뭐 본다거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의 모세 율법, 구약을 얘기하죠. 선지자의 글, 신약까지 오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죠. 시편의 글, 그리고 오늘 제자들의 쓴 글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룬다고 하는 것들을 진리를 깨닫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질 때 아멘으로 받기 시작할 때 비로소 부활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샬롬은 샬롬 자체로 힘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평강해라 해도 평강이 안 세워져요. 성경을 보면 제가 다양한 구절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딱 한 구절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을 큰 소리로 선포하셔야 돼요. 자, 보셨죠? 자, 준비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자, 여기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동사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의의 행동이 화평을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공의의 일이. 뒤에도 보게 되면은 그 공의의 결과라고 하는 단어도 다른 명사로 바꿀 수 있으면 이런 것입니다. 공의의 노동이, 공의의 섬김이, 공의의 일이 평안과 안전을 이룬다. 그러니까 공의가 작동해야 샬롬이 온다. 내가 아무리 평강해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공의를 세울 때,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샬롬이 온다. 인간의 의는 늘 갈등을 일으켜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깽깽이? 땅따먹기? 돌을 가지고 말입니다. 엉덩이를 쭉 내밀고 쭉 내가 그림을 그러는데 매번 달라져요. 이게 인간의 의의입니다. 나는 똑바로 그렸다고 하는데 오징어는 매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금이 애매해가지고 너 죽어서 살았어 막 싸우잖아요. 인간의 의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공의가 뭔지,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부활체가 뭔지 끊임없이 그 의의를, 하나님의 의의를 세울 때만이 여러분의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샬롬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체를 앞에 모시고 이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님께서 서 계시잖아요.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는 게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일까요?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는 보여져요. 이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로마의 칼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잡히면 죽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나를 봐라 이거예요.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이제 너희들의 몸이 앞으로 이 부활체의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시 살아날 증인이 바로 내가 여기 서 있느니라. 그리하므로 그들의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겠죠. 주님의 사실 앞에 아멘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죄송한 말씀 하나 드렸죠.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 계속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살려왔는데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 좀 신기가 불편하셨죠. 여러분 죽어야 사는 거 아멘이십니까? 근데 부활신앙이 뭐예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어도 산다. 오늘 이 시간 지구의 종말이 와도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피를 힘입어 주의 자녀로 당당히 하나님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정도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죠. 믿는 자들은. 또 하나 소망이 있는 것은 지난주 뉴스를 보면서 마음속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그것 중에 한 가지는 4월 20일 날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우리나라에 살기가 어려우니 휠체어를 끌고 나와서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탈 때 엄청 불편한 것들을 이제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들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애인을 자녀를 두고 살아가는 부모들의 가슴들을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해보셔야 됩니다.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자꾸 하지만은 이 복지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후진국이라 저는 생각해요. 장애인들이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살아가기 어려운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많이 회개하셔야 합니다. 오늘 건축위원들이 좀 앉아 계신다면은 우리 교회가 새롭게 교육관 건축을 할 때 장애인들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편리적인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부활체에 대한 부분이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에게 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에 다 여러분들이 주님 품에 안길 때 부활체 몸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잠깐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랑부를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사랑부가 사랑으로 끈끈히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활을 산다는 거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책 가운데 한 부분을 인용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활을 산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 죽음에서 벗어나는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결정적 발언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믿고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의도적인 선택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감정으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지를 드려서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의도적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그 부활 생명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관할 수 있도록 의도적 선택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취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46절 이하를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을 매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47절 보세요. 이 부분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여기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될 단어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뜻을 아십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히브리 단어의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의 이때 당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가 아니죠. 모든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처형을 시킨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족족이 잡아다가 불법이 흥행했던, 죄악이 들끓었던, 성적 타락이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한마디로 암세포가 퍼져가지고 도시 전체 기능이 이게 완전히 기능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암세포가 퍼졌던 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는 원리일까요?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그 원리, 이 평강을 회복하는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악의 도시, 범죄 도시, 암세포가 꽉 차 있는 도시에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자들이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입에서 입으로 회개가 터짐으로 인하여 마치 그 암세포가 꽉 뭉쳐 있는 이 덩어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서서히 들어가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장면이 바로 주님께서 말하시는 샬롬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같은 상태에 있는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관계가 많이 묶여있는 분들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분도 계세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도시가 어떻게 평화의 도시로 다시 바뀝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그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신 성령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4절 화면을 통해 보시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 말씀 잘 기울을 기울이세요. 화면을 보세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누가요? 성령께서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요? 성령께서. 내 굳어진 마음 내가 결단한다고 안 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죄악이 내 굳은 마음 나의 교만함 회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샬롬으로 임하는 것이 샬롬으로.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영의 임재함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관계 샬롬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에스겔이 무엇을 봅니까?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봐요. 여러분, 마른 뼈라는 의미는 뭐예요? 생기가 없는 거죠.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냥 퍽퍽한 거죠. 겉만 보아도 아무짝에 쓸데 없어요. 누가 다가가서 오기조차 싫어요. 마음의 어떤 그 상황과 아픔 속에서 이렇게 뼈가 마르는 것 같은 느낌의 상태가 마른 뼈입니다. 그런데 성령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하다 왔으면 좋겠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성령 시대입니다, 이게. 가정에 왜 아픔과 어둠과 그림자만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께 기도하여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교회도요, 꼬이고 묶이고 갈등이 있고 이걸 해결하지 못한 말, 세상 조직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기 위하여 이제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의 불씨를 일으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됨으로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의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화면 비춰주세요. 그 다음 거, 예. 오늘 방송부와 샬롬이 잠깐 없는 듯한 느낌이 드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 들음으로부터 나는 거죠, 믿음은. 자, 그 다음 말씀 있잖아요. 그 안에서 또한 너희가 뭐 하라 했습니까? 믿어. 이 믿어라는 단어는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체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받으시라고요. 진리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기 시작할 때 샬롬이 오는 겁니다. 여기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보증하신다, 사인하신다, 성령께서 임하신다. 수많은 관계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과 같은 죄악의 도시가 평화의 도시로 바뀔 때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이 감동함으로 도시가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이런 샬롬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아도 100년 살기 어렵잖아요. 좀 서로 평화스럽게 삽시다. 세상 나가서도 치이는데 교회 안에서 와서 좀 그리스도 안에서 좀 서로 화평했으면 좋겠고 서로 위로했으면 좋겠고 기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말씀 하나 선포하고 찬양할 건데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기준이.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은 심판이 그 경기를 주도해야 끝이 나고 질서 있게 끝납니다. 자, 그 말씀 하나가 있어요. 고린도서 골로새서 3장 15절 방송부. 아, 이제 회복됐네. 이제 질서가 회복됐네. 아까 에스겔 말씀이 안 나와가지고 조금 거시기 했는데 저를 한번 따라 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관이 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갈등 속에서 여러분의 잣대를 내려놓으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관이 되도록 맡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있을 때, 평강과 함께일 때 우리는 좋은 일이 되는 거고, 평강과 멀어지면 나쁜 일이 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것이에요. 평강을 회복하셔야 되고, 우리가 찬양할 때 마른 뼈와 같은 내가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생기 있는, 생명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평강으로 광명시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